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8일 월요일입니다.
차!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과 구약 아모스서입니다.
6장. 나는 어린 양이 일곱 봉인 가운데 첫째 봉인을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과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보니 내 앞에 흰 말이 있었습니다. 말에 탄 사람은 활을 들고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싸움에서 이겼고 다시 승리를 거두려고 말을 달려나갔습니다. 어린 양께서 둘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은 불빛과 같은 붉은색이었습니다. 말에 탄 사람은 땅에서 평화를 빼앗고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는 칼도 받았습니다. 어린 양께서 셋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보니 내 앞에 검은 말이 있었습니다. 말에 탄 사람은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네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의 목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말하였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안돼 아니면 보리 석대를 살 뿐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망치지 말아라. 어린 양께서 넷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보니 내 앞에 창백한 말이 있었습니다. 말에 탄 사람의 이름은 죽음이었고 그 뒤에는 저승이 바짝 따르고 있었습니다. 죽음과 저승은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과 들짐승으로 세상의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죽일 권세를 받았습니다. 어린 양께서 다섯째 봉인을 뜨실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었습니다. 이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님, 당신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주시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각기 흰 겉옷을 한 벌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해는 검은 염소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변하고 보름달은 피처럼 붉게 변했습니다. 하늘이 별들은 마치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갈라져서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두루루 말려버렸습니다. 제자리에 남아있는 산이나 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와 자유인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동굴 속과 산의 바위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산과 바위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 보좌에 계신 분과 어린 양의 노여움으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분들이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 days, lift up your eyes to Jesus, lift up your eyes, he's still upon the throne, and come what may, he never will forsake you. For he is God, to him all things are known. Lift up your eyes, he still is there. Be not dismayed, he knows your weight of care. Trust in him, he will your burden bear. He me up go,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주 예수 still is there. Be not dismayed, he knows your weight of care. In these dark days, lift up your eyes to Jesus and trust in.
아모스서 제7장.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두벌가리 씨가 움도들 때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도들 때이다. 메뚜기 떼가 땅 위에 푸른 풀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서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주 하나님이 불을 불러서 징벌하신다. 그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린다. 이때 내가 주 하나님 그쳐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질을 들여오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한 가운데 다림줄을 들여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러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 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어.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였다. 아모리 사람들이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나무처럼 강하였지만 내가 위로는 그 열매를 없애고 아래로는 그 뿌리를 잘라버렸다.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또 너희의 자손 가운데서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아, 사실이 그러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짐에 짓눌려 가듯이 내가 너희를 짓누르겠다. 아무리 잘 달리는 자도 달아날 수 없고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용사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활을 가진 자도 버틸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을 탄 자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용사 가운데서 가장 용감한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아모스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제2의 황금기로 일컬어지는 남쪽 유다의 우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다스림 아래 있었고 영토는 솔로몬의 시대처럼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하수까지와 같이 솔로몬 왕 이후 최고의 번성기를 이루가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토의 확장과 더불어 이 시대의 사치함도 극도에 달하고 있었음을 보는데 왕에게 있어서 궁궐들은 화려하였고 환락과 영화가 최고조에 다다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화려하였으나 이러한 영화는 내면적으로는 상층부의 권력층에서부터 가진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불의와 부정 그리고 부자들의 착취는 가난한 자들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북왕국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은 절정에 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를 보면 그의 고백을 빌리자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의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 아모스 7장 14절에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기간 동안 예언을 한 선지자가 아니라 폭풍처럼 나타나 폭풍 같은 예언을 하고 바람처럼 사라진 짧은 예언을 한 특징을 가진 폭풍의 선지자이지만 그가 선언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가히 세계적인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하고 있지만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주변 모든 나라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의 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부터 2장 5절까지죠. 특히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3장 13절, 4장 13절, 5장 14절. 만군의 하나님으로서 만물의 지배자요 세계적인 통치자로 선언됩니다. 예언의 특징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는 것과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동시에 윤리적 퇴폐상을 지적하고 특히 본문에서는 약한 자들에 대한 압박을 책망하는 윤리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제나 예언하는 대상의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선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를 대우하신다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랬고 로마서 3장 20절에도 같은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아모스 시대까지 참으시듯이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의 부족됨과 허물을 예수님의 희생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간과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과거의 모든 죄를 담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리지 않고 용서하신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 남의 것을 욕심내는 도둑질 그런가 하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간음죄, 하나님의 사죄에서 제외된 죄의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우리 주님의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2절에 하신 명령을 수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긍휼과 은총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이 엄청난 사죄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잊고 형제와 자매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이러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참으시고 수없이 간교한 야곱을 참으셨습니다. 오죽하면 사도행전 13장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라고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참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우리에 대해서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해서 우리의 허물에 인내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이나 8장 17절에 확실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하심으로써 우리가 적어도 주님 안에 있는 한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여기에 모든 죄는 죄의 종류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모든 시간 동안의 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에서 제외될 죄는 없는 안전한 약속인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같은 처지에 있는 지체들을 괴롭히고 실족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용서의 주님은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9절에서 12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골리앗을 치심같이 우리의 대적 마귀를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아래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를 입고 있기 때문임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같은 약속입니다. 우리는 과연 놀라운 약속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배은망덕을 저지르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 불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네 번째로는 6절 하반절에서 8절의 말씀 중심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과 같은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에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켈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바울사도는 이르기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경계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경계하여 이르시길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6절에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경건의 사람을 궁지에 밀어넣고 무시하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이르시기를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오두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했는데 바울은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선언합니다. 우리는 문화라는 허울 좋은 이름에 속아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라고 당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이죠. 다섯 번째로는 반드시 형벌이 있어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형제를 생각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권리와 이권을 철저하게 이용한 자들은 이 땅의 영광은 빛을 잃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는 경고입니다. 유다는 그러한 자들 향하여 미리 경고했습니다.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다서 1장 1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는 두려운 선언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약속하시고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로마서 2장 6절 7절에 약속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는 두려운 책망 대신에 믿음으로 행하여 갚음을 받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떠나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난이 지나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광명한 금은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생애를 공부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사실 동안의 이야기는 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 전체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 그리고 그의 교회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각기 네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사실이 유일하게 기록된 복음서도 있고 같은 사건이 여러 복음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줄겨 인용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은 말씀보다는 그가 행하신 업적에 더 치중하였습니다. 누가는 고통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예수님의 자비를 묘사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기록한 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공부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척이자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과 혼동하지 않기 위해 그를 항상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를 세례 요한으로 부르는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왔습니다. 이사야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3절에도 나옵니다. 그는 보통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전도했고 그의 설교를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자기 뒤에 장차올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는 데 담대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설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자기의 모든 권위와 사역을 삼가고 물러섰다가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교회는 세례 요한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 아들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우리는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는 그 창조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주전 4년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서기 연대를 측정할 때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의 오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동정녀였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셨습니다. 그의 족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의 왕국은 다윗의 왕국과 같이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입니다. 이제 때가 차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전국에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려고 마리아와 요셉은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집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고 여관방마저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 강포에 쌓여 말구이에 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어떻게 목자들이 어린 아기를 보러 왔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후에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 박사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왔을 때 그들은 헤롯 왕에게 어디에서 새로운 왕이 될 아기가 탄생했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동방 박사가 세 명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헤롯 왕은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된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왕이 자기 왕위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서 베들레헴 근처의 모든 마을에서 태어난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셉의 꿈을 통해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하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그의 가족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갈릴리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북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다는 남쪽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중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후기 교훈은 요단강 너머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그가 12살 때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명절이 끝난 후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함께 모세 율법의 어려운 점에 관해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장기에 관해서는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기록 외에는 예수님의 성장기에 관한 기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이 30세쯤 되던 해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베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그가 죄가 있어서 죄사함을 얻으려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세례의 목적은 죄사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모습을 묘사하는 그림 가운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물을 떠서 뿌리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 16절과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물에 잠기는 침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세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증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다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그가 당신의 아들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광야로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은 사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티끌만한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맨 처음 이적을 통해 많은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는 자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 근처 가보나움에서 전도사업에 터를 닦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단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 방송을 잘 수신하고 있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 일본, 파키스탄, 미국,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록 여러분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해 송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도자나 왕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의 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